오늘 마태복음 맥잡기 8번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은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왕국을 세우신다고 하는 왕국의 복음을 가르쳐주는 그와 같은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산상수훈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산상수훈은 이와 같은 그이 땅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왕국, 보통 이제 우리가 하늘의 왕국이라고 불리는데 여기에 살게 될그 백성의 헌장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적용이 되는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이지만 교리적으로는 적용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하면서 어찌됐든 영적으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 얼마나 좋은지 알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 우리에게 잘 이렇게 적용을 하고 마태복음 5장에 영이 가난한 자들, 애통하는 자들, 온유한 자들 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그 특성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의 좀 마음을 알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 오늘 나오는 거는 왕국에 살아야 될 그 백성의 의식의 변화, 의식, 그렇죠? 이 헌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 헌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의식도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활 양식도 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우리 왕국 백성의 의식의 변화, 생활 양식의 변화, 이런 것들을 한번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고 그리고 우리 삶에 좀 적용을 하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처음 이제 나오는 거는 간음과 그 다음에 이혼, 그 다음에 헛된 맹세에 대한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27절에 5장에 가서 보니까 옛사람들이 말한 바 너는 간음하지 말라 한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여자를 보고 그녀에게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마음속으로 그녀와 간음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제 나와요.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백성을 이렇게 구출해내시고 그리고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십계명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들을 간략하게 이제 요약을 한 건데 그 십계명의 일곱 번째 그 명령이 간음하지 말라는 겁니다. 간음하지 말라. 자, 간음이라고 하는 거는 성경에서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냐 하면 이렇게 결혼한 사람 결혼할 때는 상대방에게만 내 자신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결혼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이런 결혼 예식 전에 정혼을 합니다. 근데 정혼한 그 순간부터 아직까지 육체적인 관계를 맺는 건 이제 결혼이 돼야 되는데 정혼한 순간부터 남편과 아내가 되는 거예요. 아직 육체적인 관계는 갖지 않았지만 사실은 법적으로 부부입니다. 그러니까 정혼한 이후부터 내 자신을 내가 정혼한 그 사람 외에는 주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하고 그러고 정혼하고 이제 결혼을 하는 건데, 근데 실제 간음이라고 하는 건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결혼한 사람, 정혼한 그런 사람, 그 외에 하나님 원치 않는 이와 같은 육체 관계를 맺는 이런 것을 이제 간음이라고 이제 성경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결혼하지 않고 정혼하지 않은 사람들끼리 이와 같은 그 육체 관계를 맺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 음행, fornication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adultery라고 하는 말하고 그 다음에 fornication이라는 이런 말이 이 두 가지가 이제 성경에 어떤 성적인 그 범죄와 관련이 돼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물론 그 외에도 남성끼리 또 여성끼리 하는 동성애에 대한 것도 있지만 어찌됐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간음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이제 음행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음행은 간음보다는 어느 면에서 그 처벌이 옛날에 이렇게 좀 약했어요. 왜냐하면 간음죄가 더 심각한 그런 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음행은 예를 들어 결혼하지 않은 처녀 총각이 어떤 그런 일을 이제 저질렀다 이렇게 되면 결혼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혼하면은 되기 때문에 처벌이 상대적으로 약했어요. 근데 이제 간음은 이미 결혼이 다 돼 있는 그런 상태에서 처벌해서 살지 말라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처벌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어떤 처벌을 내렸냐? 모세율법에 따라 간음한 경우 남자 여자 그 당사자들을 죽이는 이와 같은 처벌을 레위기 20장 10절, 21장 9절 이런 데 가서 보면 그렇게 이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8장에 가느마다 현장에서 잡힌 그 여인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와서 그래서 돌을 던져야 되겠다고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가늠이라고 하는 그런 죄가 옛날에 이집트 살출 이후에 신정국가 이스라엘을 순결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죽음으로 다스리는 이와 같은 그 심각한 죄였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지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결혼 관계 이게 상당히 이제 중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본인을 남편이라고 얘기하고 자기가 택한 이스라엘을 아내라고 이야기하고 그렇죠? 또 지금은 신약 시대 와서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시고 그렇죠. 구원받은 교회가 그분의 신부가 되고 이런 관계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면서 그래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 남편과 아내가 이렇게 결혼해서 사는데 아내가 간음을 범하면 남편이 질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으로 구약 성경의 그 하나님과 그런 하나님의 백성의 그런 관계 이런 걸 보여주시고 그와 같은 영적인 간음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땅에서 일어나는 물리적인 그와 같은 육체적인 그런 간음 그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드디어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왕국을 이 땅에 지금 설립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하시면서 간음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과거보다 그 내용을 아주 강화를 하세요. 가서 보니까 28절에 뭐라 그랬어요? 심지어 여자를 보고 속으로 음욕을 품어도 이미 간음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특별히 메시아가 의로 평화롭게 다스리는 그런 그 왕국이 되었을 때는 그 이전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그 윤리의식, 이런 것이 요구가 된다고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왕국의 백성은 아니지만 천국 백성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나와 있는 그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삶 속에 적용을 해서 간음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또 뭐가 있냐 하면 이혼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31절에 또 일렀을 때 누구든지 자기 아내를 버릴 자는 그녀에게 이혼 증서를 줄지니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이 아닌 다른 이유로 자기 아내를 버리는 자는 그녀로 하여금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이혼당한 여자와 결혼한 자는 간음하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제 오셔서 왕국을 이제 세우시려고 하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모세의 율법이 만들어진 이후에 하나의 그 율법 종교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 사람들에게서 종교를 이용해서 착취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이 사람들을 종교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종교인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서기관, 율법 박사, 그다음에 바리새인, 그렇죠? 등등 이런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 가운데 만연해 있던 이와 같은 그 범죄가 뭐냐? 이혼하는 거예요. 이혼하는 거.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14절에서 18절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탐욕스러운 바리새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14절에 그다음에 18절에 이들이 간음을 한 자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인들 가운데 그냥 결혼을 합니다. 결혼한 다음에 그냥 살만큼 살다가는 다른 여자가 또 좋아요. 그러면 이혼 증서를 하나 써주고, 그러면 또 다른 여자를 취하는 거예요. 또 얼마 지나면 또 다시 이혼 증서 써주고 또 다른 여자를 취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 너무 이 유대인 사회에 만연이 되어 있으니까 이 하나님의 왕국, 의가 이루어지는 이 천년 왕국, 하늘의 왕국에서는 이런 거 허용이 안 된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음행의 이유 외에는 이런 것들을 허용을 할수 없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특별히 유다 민족이 우상 숭배를 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이제 바빌론 포로 생활 가서 70년간 그곳에 우상을 이제 숭배하다가 그러고는 회개하고 이 땅에 돌아와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우상 숭배했다는 이야기는 안 나옵니다. 여기도 가서 보시면 우상 숭배 얘기는 안 나오거든요. 근데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자기 아내를 마음대로 버리는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정확하게 성경이 그게 어디에서 나온 거라고 이야기하지 않지만 저와 여러분이 말라기서를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말라기 대언자에게 구약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시면서 거기서 한, 이 꼭지를 따서 이 부분 꼭 짚어야 되겠다고 한 게 그게 이혼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서는 바빌론 포로 생활 이후에 그 백성을 위해서 기록된 건데 아마 이 바빌론 생활 가서 포로 생활 하면서 우상 숭배하는 거는 완전히 버렸는데 거기서 바빌론 사람들이 행하는 어떤 그 마음대로 이 여인을 취했다가 그냥 내버리고 하는 이와 같은 이혼 풍습을 혹시 바빌론에서 습득을 해갖고 돌아온 것은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유추도 이제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바로 옆에 가면 말라기가 나옵니다. 말라기 2장에 10절에서 16절에 가서 보시면 이혼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라기 대언자를 통해서 책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한 아버지가 계시지 아니하냐. 저와 여러분에게 땅에 있는 아버지는 많이 있지만 실제로 저와 여러분 이 땅에 내주신 분, 그 아버지는 한 분뿐이 안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지 아니하시느냐. 어찌하여 우리가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더럽힘으로 각 사람이 자기 형제를 대적하고 그리고 배신하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이야기가 나오면서 14절에 그럼에도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된 까닭이니까 하는도다. 그 까닭은 주께서 너와 내가 어려서 취한 아내 사이에 증인이 되셨기 때문이다. 유대인들 남자들은 그저 한 17, 18 이쯤이면 결혼을 했고 뭐 여자들은 뭐 14살, 15살 이렇게 되면 그 당시에 결혼을 한 거예요. 그 여기 어려서 취했다는 거, 아내를 어려서. 여러분 만 15, 요쯤에 이제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내가 그녀를 대적하며 배신하였으나 그녀는 여전히 내 짝이요 내 언약의 아내니라. 자꾸 아내를 갖다 버리고 그리고 이혼 중서 하나 써주고는 또 다른 사람을 아내로 취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께는 영의 여분이 있었을 때 그분께서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것은 그분께서 하나님을 따르는 씨를 구하고자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들려고 하시면 여자도 많이 만들어서 아담한테 가져다 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을 위해서 여자를 몇 명만 만들어요? 하나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려고 하면 100명, 1000명도 만들어서 가져다 줄 수 있었다. 근데 한 여자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이것은 그분께서 하나님을 따르는 시, 영어 가서 보시면 가틀리라고 되어 있어요. 가틀리. 하나님을 따르는 경건한 그런 시를 구하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일부 다처제가 되고 여자를 많이 취하게 되고 이렇게 될 때는 하나님 따르는 그와 같은 일 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빌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추구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 영을 조심하여 아무도 어려서 취한 아내를 대적하며 배신하지 말지니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 곧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나는 아내 버리는 것을 미워하노라. 사람이 자기 옷으로 폭력을 담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영을 조심하여 배신하지 말지니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이렇게 이 폭력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이 이혼을 이렇게 해갖고 이걸 대해서 사람 볼 때는 이걸 덮는데 그건 너희는 너희끼리는 이게 덮는 걸로 보여도 내 눈에 그게 덮는 걸로 보이겠냐. 내가 볼 때 엄청나게 큰 죄니까 절대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는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지지 않았어요. 자, 이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왕국을 선포하시고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메시아 왕국 그걸 내가 이 땅에 세우기에 왔다. 내가 헌장도 주었다. 그런데 이제는 생활 양식 그 다음에 의식에 이런 변화가 생겨야 된다. 그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이 유대 땅에 만연해 있는 이 이혼이라고 하는 이런 관습 이거 갖다 버려야 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혼이라는 게 지금 세상이 이제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유럽 이런 데다 파급이 되고 그다음에 지금 미국으로 파급이 되고 이렇게 되면서 부끄럽지만 어쨌든 지금 한국이 OECD 국가 중에 이혼을 가장 많이 하는 그런 국가 중에 하나로 지금 우뚝 올라섰습니다. 이거 자랑할 게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상당히 지금 어려운 그런 시절이 우리에게 이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종교 지도자들에게 경고를 주십니다. 그 경고 주는 내용이 마태복음 19장 나와 있습니다. 19장에 십자가 사건 생기기 전에 마지막으로 경고 주는 거예요. 이 이혼과 결혼에 대한 그 이야기. 19장 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들도 그분께 나와 그분을 시험하여 그분께 이르되, 이거 종교인이에요. 율법을 세세하게 만들어서 이걸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율법을 가장 완전하게 지킨다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분께 이르되, 남자가 무슨 이유로든 자기 아내를 버리는 것이 율법에 맞나이까? 무슨 이유를 대도 상관없어요. 뭐만 써주면 돼요. 이거 이혼 증서 그거 해주고, 처음에 올때 아내를 취할 때 지참금 주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이유로든 율법 이게 버리는 게 율법에 맞냐? 그랬더니 그분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처음에 사람을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셨을 때, 창세기 1장, 그 사람 처음 만드셨을 때, 그들을 만드신 분께서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런 까닭에 남자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하신 것을 너희가 읽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번 주에 킷바이블에, 이거를 올렸더라고요. 여기 왜 남자가 왜 나오느냐 이런 이야기를 이제 물어봤어요. 자, 한번 가서 잠깐 창세기로 한번 가서 볼까요? 창세기 1장으로 넘어가서 창세기 2장 넘어가니까 하나님이 이제 아담과 이브를 이제 만들어 주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서로 이제 결혼하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24절에,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그 남자와 그의 아내가 둘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자, 여기 나오는 이 아담이, 여기 나오는 남자가 아담이 아니냐. 이분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담의 아버지가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 가서 보니까 아담의 아버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럼 그 아버지는 어디 있는 아버지냐? 여기는 그 아담의 어머니는 누구고? 이제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이걸 이해가 되잖아요, 그게. 여기 이 남자는 분명히 아담 같은데 아담의 아버지 어머니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어떤 분이 거기 답을 달았어요. 근데 참 재미있게 참 현명하게 참잘 달았습니다. 23절, 그다음에 24절 이런 24절, 25절 이런 가서 보시면 일단 23절, 24절은 혹시 이제 나중에 영어로 가서 보시면 딱 과거로 돼 있어요. 과거. 그렇죠? 옛날에 이런 일이 있다 뭐 해라 이렇게 과거로 돼 있고 24절은 우리가 이제 영어로 가서 뭐 therefore shall a man leave his father. shall이라는 단어가 쓰여 있는 거예요. 그렇죠? His mother and shall cleave unto his wife, and they shall be one flesh. 이렇게 돼 있어요. shall이라는 게 뭐예요? 앞으로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앞으로 일어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물론 아담이 지금 한 남자 한 여자 이렇게 결혼한 건 맞는 거지만 지금 여기 일어난 이야기는 아담에게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결혼 규정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결혼 규정.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결혼하는 거다. 쉘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스라엘의 남자든 아니면 어떤 남자든 세상에 하나님 만드는 그런 남자가 이렇게 있으면 아버지 어머니를 떠나서 그래 아내와 이렇게 결합해서 그래서 한 육체가 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하여튼 뭐 이야기가 예수님도 그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하시니까 그래서 이런 걸 너희가 읽지 못하였느냐? 19장 6절에 그런즉 그들이 더 이상 둘이 아니요 한 육체이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거 영어로 가서 보면 조인돼 있다 조인 하나님이 붙여놓은 거 이거 조인이라는 게 붙이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붙여놓은 거를 사람이 나누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이 결혼 제도라고 하는 거 이런 게 창조 시작부터 된 거지 모세 율법 때부터 이게 된게 아니다 그 말씀을 해주시고는 그러니까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그럼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중서를 주어 그녀를 버리라고 명령하이까 하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이 강팍함으로 너희 아내를 버리도록 너희를 허락하였으나 이 내용이 어디 나오냐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 가서 보시면 여러 가지 이유로 이혼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그런 규정을 줬어요. 그러니까 준 이유가 뭐예요? 마음이 강팍해져갖고 도저히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나오니까 말 그대로 강자를 부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모세가 할 수 없이 허용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처음부터 그것은 그렇지 아니하였느니라. 처음부터. 예. 네. 그래서 일부 다처구 시향하면서 구약시대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나와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다윗부터 시작해서 솔로몬은 천명까지 뒀다고 하니 얼마나 많은 문제가 나오냔 말이에요. 그렇죠? 처음부터 그게 하나님의 디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디자인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의 다른 이유로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한 자는 간음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와 결혼한 자는 간음하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예 못을 박아버린 거거든요.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다음에 구절이 재미있어요. 10절에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이르되 만일 자기 아내에 대해 남자의 경우가 이러하다면 결혼하는 것은 좋지 아니하나이다. 마음대로 버려야 좋은 거지. 그렇죠? 제자들이 누가 얘기한 거예요? 그분의 제자들이 얘기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 쫓아다니고 지금 십자가 사건 거의 다 될 때 이 얘기를 하니까 3년 반을 거의 쫓아다니고는 아무리 들어봐도 마음대로 버리는 게 좋지 이렇게 한 여자와 같이 죽을 때까지 사는 거는 좋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3년 반을 쫓아다니는데도 아직 예수님의 그런 그 오신 목적과 그 마음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그 제자들 그런 게 이제 드러나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이런 것들 가만히 보면서 건전한 결혼 이거는 처음 창조될 때도 중요하고 모세 시절에도 중요하고 바빌론 포로 생활 갈 때도 중요하고 와서도 중요하고 근데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도 이게 중요하다. 그 건전한 결혼. 그럼 여러분 지금 신약시대에 어떻게 중요하겠어요? 안 중요하겠어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건강한 가족이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는데 필수적이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 게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 세우는데 필수적이다. 이런 차원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을 이렇게 할애를 해서 남편의 의무, 그 다음에 여자의 의무, 또 역할을 이렇게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는가. 남편은 아내를 사랑을 하고 그 다음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을 해라. 이렇게 해야 건강한 가정이 이루어진다. 지금 그걸 성경이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마지막 시대예요. 마지막 시대. 마지막 시대의 그 특징 중에 이제 하나가 결혼이 깨지는 겁니다. 결혼이 깨져요. 예, 이것 중에 이제 하나가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동성애 이야기를 많이 했으니까. 근데 금요일 날 우리 홍승대 형제님이 극도의 페미니즘 사례를, 페미니즘 그 사례를 저한테 이야기해 주길래 제가 가서 저도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극도의 페미니즘, 페미니즘은 여성이 남성하고 동등한 걸 넘어서서 여성 중심으로 모든 게 다 돼야 된다는 게 극도의 페미니즘인데 이것 때문에 결혼과 가정이 깨어지는 그런 사례, 그 사례가 어디에 있느냐. 뉴질랜드에 있다 해서 그 사례가 이제 나와 있더라고요. 자, 먼저 동성애 이야기하고 극도의 페미니즘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이 10년 전만 해도 동성애 하면 부끄러워하고 이렇게 숨고 그랬는데 이게 뭐 그냥 떳떳하게 이렇게 얼굴 들고 오히려 그걸 자랑스럽게 이렇게 여기는 이런 시대로 지금 접어들었어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한 30년, 40년 전만 해도 그거 아주 부끄러운 그런 일로 생각을 했는데 뭐 애플의 뭐 팀 쿡인가 뭐 이런 사람부터 해갖고 그냥 다 동성애 한다 그러니까 아주 이게 뭐 내추럴, 아주 자연적인 것과 같은 생활 양식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인식을 하면서 8년 동안 오바마 하다가 오바마가 아주 방점을 찍었죠. 어떻게 했어요? 동성끼리 결혼을 합법화시켰어요. 미국 내에. 동성끼리 결혼을 합법화시켰습니다. 자,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도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거 예, 그래서 제가 어저께 교회 사이트에도 이제 올려놨지요. 지금 김부겸 국회의원, 대구에서 나온 국회의원이고 행정안전부 장관입니다. 뭘 만들었냐? 혐오금지법을 만들었어요. 혐오금지법. 이걸 만들어서 동성애나 뭐 이런 거, 이걸 혐오스럽게 생각하거나 혐오스럽다고 이렇게 발언을 하면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리겠다. 이게 행정자치부 장관이 만든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항의가 들어오고 이래서 2월 28일 날 이거 취소하겠다고 이제 했어요. 그리고 맨 끝에 가면 뭐라고 돼요? 나중에 또 한다. 나중에 또 한다. 이게 지금 정부예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이게. 네,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아, 제 딸이 이번에 갔더니 저한테 이제 잠깐 이야기를 하더라고. 이제 애가 2살 반 됐어요. 그래서 지금 유치원 이렇게 다니고 조금 지나면 5살, 6살 되면 이제 초등학교 가는데 이게 초등학교 가면은 아이들끼리 우리가 슬립오버 파티 그 집에 보내서 그 아이들끼리 재미있게 밤에 놀다 오고 뭐 이런 파티를 하는데 이게 이제 큰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직 이게 동성, 이게 합법화, 이게 결혼이 돼갖고 아, 그 집에 보냈는데 그집 엄마, 아버지가 남자란 말이야, 둘 다. 에? 이렇게 돼서 둘이 서로 하니, 미국 사람은 여보 그렇지 않고 하니, 하니 하잖아요. 그럼 이, 제 손녀가, 연서가 이제 가서 거기 갔는데, 남자끼리 서로 하니, 하니 하지. 또, 여기 애는 말이에요. 여기 남자한테, 마미, 마미 그러잖아요. 이게 또 엄마, 엄마 그러고 이러니. 이게 큰일 난 세상이 지금 여기 다가왔다고. 그 얘기는 애를 키우는데 지금, 이렇게 지금 되고 있다고. 이게 큰일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 여러분 한번, 여러분, 아이나 여러분 손녀 손자가 지금 그짝 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회가 이렇게 돼 갖고. 예. 이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행정안전부 장관이 된다. 참 이게 슬픈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아니면 이거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꼭 반대해야 됩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반대해야 돼요. 제일 좋은 건 이런 사람 국회의원 안 시켜야 되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건 이런 사람을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만들지 못하도록 여러분이 제대로 투표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뭐 어디 살겠어요, 이게? 이런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사람이. 자, 이제 페미니즘 국가 중에 이제 가장 유명한 국가가 뉴질랜드예요. 그래서 저도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가서 찾아보니까 진짜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정부의 고위직은 다 여자들이 차지하고 있어요. 수상부터 시작을 해서. 자,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게 됐냐. 양성 뭐 평등이다. 이거 뭐 당연한 건데, 이게 평등을 넘어서서 여성에게 모든 걸더 많이 줘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이혼 제도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여성에게 유리한 그런 이혼 제도가 나와서, 뭐 정확하게 뭐 이야기는 되지 않지만, 그 들리는 그 이야기에 의하면, 이혼을 하면 남자 월급의 80% 이상을 여자한테 줘야 된다는 거. 그, 저기 아이들하고 먹여 살리라고. 이렇게 되니까 거기 표현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내들의 갑질이 증가를 하고 이렇게 돼서 이혼을 요구하는 그런 아내가 막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일안 해도 80% 수입이 이렇게 막 들어오게 되니까 일안 하고 남자만 일을 죽도록 하는 이런 이제 일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어떤 일이 생겨요? 남자들이 결혼하면 죽는 거구나. 그래서 결혼 거부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동거만 하는 거예요, 동거. 절대 결혼은 안 하고, 동거. 근데 여러분, 이게 알고 보니까 여기 뉴질랜드만 그런 게 아니라 유럽이고, 미국이고, 다 지금 똑같이,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시대가 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동거만 이제 하게 되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여자들이 돈을 못 벌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복지 시스템 이렇게 연명하는 가운데 어떤 일이 생겼냐. 남자들 중에 좀 실력이 있고, 좋다 이런 사람 있잖아요. 뭐 공부도 많이 하고 뉴질랜드를 탈출했어요. 몇 프로가 탈출했냐? 15%가 탈출한 거예요. 젊은 사람들 가운데 공부 많이 하고 뭐 좋은 신랑감이다 이런 사람은 다 탈출하고 나니까 이제 결혼할 수 있는 상대가 없는 거라. 그거를 몇십 년을 겪고 보니까 아, 이게 좋은 거 같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럼 여자들만 남게 되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 그냥 남자면 아무라도 결혼해달라. 이런 일이 이제 생긴다는 게 이게.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이런 그 질서가 파괴가 되면 이런 어려움이 생긴다. 동성애 문제, 극도의 페미니즘 문제. 이게 성경에 와 같은 그 규례에 따라 정말 남편이 아내를 죽도록 사랑하고, 지금 그게 성경이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아내는 또 남편에게 순종을 하고, 교회가 예수님께 순종하듯이. 이게 이렇게 이루어져야 그래야 건강한 가정이 이루어진다. 여러분, 스웨덴이나 노르웨이나 이런데 참 살기 좋은 그런 사회주의 국가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가보시면 뭐가 문제예요? 결혼이 안 이루어집니다. 결혼이 안 이루어져요. 결혼이 안 이루어지고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그런 사회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 잘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가만히 보면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면 하나님 앞에서 남자나 여자나 여러분 평등한 거 이해하시죠? 평등해요. 남자, 여자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가정을 이루려고 하면 역할 면에서 그렇죠? 수행하는 직무 면에서는 어떻게 돼요? 남자가 가정을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러면 이 결혼 생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면 하나님을 따르는 경건한 씨를 우리가 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기억하면서, 왜 예수님께서 왕국의 복음을 이 땅에 선포하시고 헌장을 주시면서 가장 먼저 이혼 문제, 가늠 문제, 음행 문제 이런 것들을 지적을 하시는가? 다시 말씀드려 생활 양식과 의식의 변화가 생겨야 되는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사회와 국가의 가장 기본 단위가 가정이잖아요. 교회의 기본 단위도 가정이거든요. 이게 건강해야 하나님의 뜻이 실현이 될수 있다. 이거 해서 하나님이 그걸 먼저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헛된 맹세하는 게 33절에서 이제 37절에 나옵니다. 맹세. 맹세라고 하는 건 지존자를 두고 약속하는 거예요. 지존자를 두고 약속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는 거짓 맹세하는 것, 또 보통 대화에서 맹세할 때 지존자를 두고 하다 보니까 괜히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그러고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이런 건 하나님께서 헛되이 하나님의 이름을 취하는 거 하지 말라고 분명히 십계명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 특별한 경우, 아주 중대한 그런 일이 있을 때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그렇게 맹세를 해도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사례가 출애굽기 22장 11절, 그다음에 레위기 5장 1절 이런데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참 맹세가 뭡니까, 여러분? 난 맹세 그렇게 이야기하면 맹세가 뭐예요? 그게 내 말이 진짜이기 때문에 죽어도 하나님 보실 때이 말은 확실한 거다. 이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맹세한다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맹세를 하면 사실은 하나님이 그게 거짓말로 드러날 때는 복수하신다고 또 그렇게도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맹세가 심각한 비즈니스라는 거. 이걸 지금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예수님 당시에 또 종교인들이 하나님께 하는 그 맹세를 또 왜곡을 시켜놨어요. 왜곡을. 자, 이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한번 마태복음 23장 가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 종교인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내용이에요. 23장 16에서 22절 보겠습니다. 너희 눈먼 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이르되 누구든지 성전을 두고 맹세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누구든지 성전에 금을 두고 맹세하면 그는 빚진 자라 하느니라. 이게 무슨 소리예요? 성전이 이미 지어져 있으니까, 그렇죠? 여기다 두고 맹세해봐야 돈이 안 생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성전 안에 금을 딱 두고 금을 두고 맹세하면 된다는 게 무슨 얘기야? 돈 갖고 하라는 얘기잖아요. 돈 갖고 하라. 그렇죠? 다 돈하고 상관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야기하세요. 너희 어리석고 눈먼 자들아, 어느 것이 더 크냐? 금이냐, 금을 거룩히 구별하는 성전이냐? 그렇죠? 또 누구든지 제단을 두고 맹세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누구든지 그 위에 있는 예물을 두고 맹세하는 그런 책임이 있다. 그렇죠. 뭐 하는 거예요? 돈 갖고 오고 예물 갖고 오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돈을 갈취를 하는 일이 생기니까 이게 처음엔 안 그랬단 말이야. 시간이 지나면서 하여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뭐 하려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전이고 제단이고 뭐 해갖고 예물, 금 갖다 바치니까 결국은 다 종교인들 치부하는 그런 수단이 되고 만 거거든요. 이게 아주 만연해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는 내가 하늘에서 이 땅에 세우려고 한 그런 왕국 세울 수 없다. 그러니까 헛된 맹세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시고, 신약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아예 야고보서에 예수님께서 야고보를 통해서 아예 그냥 기록을 규정을 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야고보서 5장 12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말입니다. 그러나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 먼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다른 어떤 맹세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예는 예라 하고 너희의 아니오는 아니오라 하라. 이것은 너희가 정죄에 빠지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을 두고 맹세한다든가 이런 일 하지 말고 예스면 예스, 노면 노. 이거를 이야기 분명하게 밝힐 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게 끝난 이후에 또 어떤 일이 나오냐? 38절에서 이제 42절, 그다음에 그 이후에 나오는 거는 구약 시대 그 율법 이상의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이와 같은 것들을 너희가 실행을 해야 그래야 왕국의 백성이 된다. 여기 38절 가서 보니까 그들이 말한 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악에게 맞서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그에게 다른 뺨도 돌려대며 또 어떤 사람이 너를 법에 고소하여 내 겉옷을 빼앗으려 하거든 내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규정을 강화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옛날에 모세의 율법이 기록되던 그런 그 시대에 다른 나라, 이스라엘은 말할 것도 없고 다른 나라에 이런 규정 자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어떤 사람이 와서 이빨을 부러뜨리면 죽이는 거예요, 죽여.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규정했어요? 이빨은 이빨만 부러뜨려야 된다. 그렇게 규정을 해준 거예요. 눈 빼면 눈만 빼야지 죽이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 당시로서는 그게 은혜예요. 그게 그 당시에서는 그게 은혜예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이제 규정을 이렇게 해줬거든요. 그것만도 긍휼을 베푼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왕국의 복음이 선포가 되는 이런 시대에는 그때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 이상의 훨씬 높은 그런 규정을 내가 너희에게 주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제 또 나오는 게 원수를 사랑하란 말이 43절, 44절에 이제 나오는 거죠. 자, 가서 보니까 너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한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사실 하나님이 이 말씀 주신 거 없거든요. 원수를 미워하라는 이야기는. 사실 이거는 나중에 율법학자나 이런 그 성경을 가르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 그런 규정을 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랍비들이 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왕국의 백성이 되려고 하면 최소한 원수까지도 사랑을 해야 된다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규정들을 이렇게 지키려고 하면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 않겠어요? 사람의 힘으로 거의 불가능한 그런 일들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년왕국을 이루시기 전에 요엘서 2장 가서 보시면 그러면 주님의 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충만하게 해주신다는 그런 말씀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영적으로 성숙해서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게 될 때만 이런 일들이 사실 가능한 거예요. 이런 거 이야기하니까 그럼 전쟁 나면 싸우지 않아도 되겠네요. 여러분, 그런 원수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 나오는 원수는 개인적인 문제, 이걸 다 틀어진 사람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지. 아, 싸움 나면 가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거 원수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또 이런 거 기억하면서 또 마태복음을 까딱 잘못 이해하면, 그러면 45절 말씀 이런 사람 또 이해하시는 분이 이렇게 이해한단 말이에요. 그리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선을 베풀고 악을 행하는 자들을 다 사랑하고 그렇게 하면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이들이 된다. 어휴, 이렇게 해서 구원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지금 여기 왕국의 백성이 지켜야 될 어떤 그런 규정들, 생활 양식의 변화, 의식의 변화, 지금 이런 걸 이야기하는데 지금 여기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신약 시대의 어떤 확실한 교리라고 생각하고 이걸 그대로 가르치면 그럼 어떻게 해요? 열심히 도와주고 원수를 사랑하고 선을 베풀고 이렇게 하면 구원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용이 그런 내용이 아닌 거예요. 구원의 방도가 아니라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인본주의 이런 학교들에서 이게 구원의 방도라고 가르친단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이들이 된다. 아니에요. 이런 거 전혀 그런 내용 아닙니다. 구원은 신구약 통틀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구원받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예요. 내 행위로 착한 일 많이 한다고 받는 거 없습니다. 절대. 그래서 이런 내용도 저와 여러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비도 내려 주시고, 여러분 비 내리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 그 집에만 비를 딱 이렇게 밭에만 내려주고 안 믿는 사람들 밭에는 안 내려주고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긍휼, 그렇죠? 보편적인 하나님의 돌보심, 이런 것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 자, 이게 끝난 다음에 예수님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 하늘의 왕국의 백성이 이제 되려고 할 때는 구제하는 그 문제, 이것도 좀 너희가 잘 생각해야 된다. 구제. 그래서 6장 1절에 너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구제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해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너희가 보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 생각 속에 구제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보상을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보상 받기 위해서 많이 했는데, 근데 잘못된 구제를 하면 보상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국의 백성이 되기 위해선 구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건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대로 구제를 해야 된다. 그러므로 너는 구제할 때 위선자들이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처럼 내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5천만 원을 누구에게 줬습니다. 뭐 하고 그러고선 자기 입으로 막 불어댄단 말이죠. 이런 일 하면 보상이 없다.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들의 보상을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내 오른손이 하는 것을 내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너의 구제하는 일이 은밀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라. 그리하면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친히 내게 갚아주시리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제라고 하는 거, 이거를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형편이나 불행한 처지에 빠진 사람을 구해주기 위해 이렇게 가져주는 돈이나 물자를 보통 구제라고 이제 엘름스라고 하는 그런 말로 표현했는데, 자, 그래서 신명기 5장이나 여러분 율법서를 가서 저와 여러분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이 땅에는 반드시 가난한 사람들이 생기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손을 넓게 펴고 그리고 나를 대신해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물을 가져다 주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성경 말씀 가서 보시면 과수원 하는 사람이 있어요. 포도를 이제 거둬요. 이게 하다 보니까 이게 남았단 말이에요. 떨어졌어요. 그래서 뭐 감도 있고 뭐도 하고 그러면 또 가서 그거 끝까지 해서 다 거두지 마라. 그거 그대로 둬야, 그렇죠,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그걸 먹지 않겠느냐, 새도 먹고, 그렇죠?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내가 이 땅에 복을 주겠다. 그러니까 성경을 가서 보시면 하나님이 공의롭게, 정의롭게, 특별히 가난한 자들을 이렇게 배려한다는 게 계속해서 구약 성경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서 가난한 자들 돕는 이에게는 복을 주겠다는 그런 약속이 뭐 잠언 14장 21절에도 있고 19장 17절에도 있고,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잘못된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많이 이렇게 도와주면 죄가 용서가 되겠구나, 그렇죠? 예, 이런 생각을 이제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죄와 반대된 말이 의예요. 의. 바리새인들의 의, 그 얘기할 때 의는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한 행위.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 의라는 말이 뭐하고 주로 상관이 많이 돼 있냐면 구제물하고 상관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구제를 많이 하면 의를 많이 쌓는 거예요. 의를 많이 쌓으면 그럼 하나님이 구원도 해 주시고 죄도 용서해 주시고, 이런 생각들이 유대인들 가운데 만연이 돼 있으니까 이거 없애야 된다.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냐? 구제물 주는 게 사람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 여기 위선자가 되지 말라고 했는데, 그 위선자라고 하는 말은 원래 그 뜻이 뭐냐면 영화 배우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영화 배우가 뭐예요? 영화 배우. 사람은 이렇게 생겼는데 딴 사람 역할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배우잖아요. 그날 아주 슬픈 일이 있어도 그날 맡은 역이 기쁜 일이 역이면 막 웃어가면서 해야 되는 거야. 그렇죠. 이게 뭐야? 겉과 속이 다른 게 그게 영화 배우, 배우거든요. 연극 배우. 그걸 위선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칭찬을 받기 위해서 뭐 죄를 용서받기 이런 일을 하면 이것은 위선자가 되는 거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받으려고 내가 오늘 만원 했습니다. 5만 원 했습니다. 11조를 1000만 원 했습니다. 이런 거 제발 하지 마라. 유치한 일이다. 하나님이 은밀하게 보상해 주시는 거, 이걸 바라는 사람이 하늘의 왕국의 백성이다. 예수님이 이제 그 얘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시대가 끝난 이후에 사도행전 넘어가면서 드디어 무슨 시대가 열려요? 교회 시대가 열리잖아요. 교회 시대에서 가장 강조를 많이 했던 게 뭐예요? 구제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구제해야 된다고 해서, 그래서 많은 것들 구제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교회 안에서 특별히 이런 그 규제나, 그러니까 구제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누구에게 어떤 선을 베풀고 하는데, 뭐 공평하지 않은 그런 일이 일어나면, 사도행전 6장에 가서 보세요. 거기에 두 종류의 가부들이 있었어요. 다 유대인인데, 하나는 유대 땅에 태어나서 히브리 말을 하는 그런 과부가 있고, 하나는 유대 땅 밖에서, 저기 땅에서 태어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해서 여기 지금 유대 땅에 와서,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근데 이 사람들은 유대 말은 잘, 히브리 말은 잘 못하고 그리스 말을 하는 거예요. 아, 근데 여기 사도들이 이렇게 해갖고, 교회가 이제 형성이 돼서 돈도 많이 생기고 하니까 이 가난한 과부들을 도와줘야 되는데, 누구를 더 많이 도와줘요? 히브리 말하는 사람들 더 많이 도와주고, 그리스 말하는 사람 조금 덜 도와주고, 그러니까 불평이 터져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성경을 저와 여러분이 쭉 가서 보시면, 하나님이 공평하게, 시대에 상관없이 공평하게, 정의롭게 모든 거를 이렇게 집행해야 된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분이다. 이런 거 반드시 기억을 하고, 특히 우리 크리스천 교회는 반드시 주변에 가난한 자들, 믿지 않는 자들이라 해도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서창 캠퍼스 특히 이제 이사 가게 되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올해 말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우리 주변에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가난한 그런 사람들 찾아서 올해는 구제헌금을 좀 하고 앞으로 구제헌금을 우리 교회에서 많이 해야 돼요. 이걸 통해서만 교회가 실추된 이와 같은 명예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교회가 처음이 시작이 될때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외부 사람들로부터 호감을 받았다 그랬거든요. 호감을 받았다. 호감을 받아야 교회가 될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고 신명기 15장 말씀 하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구제와 관련해서 신명기 15장은 면제에 대한 그런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이집트 땅을 탈출해서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해도 이게 가나안 복지가 아니에요. 말 그대로 그 안에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하니 이 가난한 사람들의 그 사정을 좀 살펴서 그래서 어떻게 면제도 해주고 하는 그런 일을 너희가 꼭 진행을 해야 된다. 7절 가서 보니까 주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내 성문들 중 어떤 성문 안에서든지 내 형제들 중 가난한 사람이 너희 가운데 있거든 너는 내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내 가난한 형제로부터 내 손을 접지 말며 그에게 내 손을 넓게 펴서 그가 원하는 대로 그의 필요를 위해 넉넉히 구워주라. 너는 조심하여 내 악한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하는 해가 가까이. 면제하는 해가 오면 못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까이 왔으니 돈 주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내 가난한 형제를 향해 눈을 악하게 뜨고 그에게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대적하여 주께 부르짖으니 주님 죽겠습니다 제가 가난해서 그렇죠?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그에게 줄때내 마음에 근심하지 말지니 이 일로 인하여 주내 하나님께서 내 모든 일과 내가 손을 대는 모든 것에서 내게 복을 주시리라. 가난한 자가 그 땅에서 결코 그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얼마나 공평함이 넘치겠어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사는 어떤 지역에서도 가난한 자가 100% 그치는 일은 안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이르노니 너는 네 땅에서 네 형제와 네게 있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넓게 펼치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십니다. 자, 하나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어요.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 경제생활이고 결혼생활이고 이런 모든 문제는 창세기부터 가서 보셔야 돼요, 문제가. 자,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경제 시스템은 뭐냐? 그거는 자유시장 경제 체제예요. 열심히 일해서 많이, 많이, 원하는 대로 먹고 살아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보통 지금은 자본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본주의라고. 원래 말은 자유시장 경제예요. 근데 이게 사람이 탐욕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기냐. 많이 버는 사람은 더 벌고 더 벌고 더 벌고 싶어서 그래서 결국은 어떤 일이 생기냐. 양극화가 생기게 돼 있어요. 돈이 많은 사람은 엄청나게 많고, 예, 돈이 없는 사람은 엄청나게 없고. 이게 지금 우리가 한 70년 동안 산업화를 이루면서 여기까지 오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재벌들이라든지 하여튼 돈 많은 사람 엄청나게 많고 돈이 없는 사람 너무 없고 이런 문제가 생기면 사회 안에 어떤 일이 생기냐? 공산주의자들의 선동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뒤집어 엎어. 그래서 돈 있는 사람도 이걸 뺏어다가 우리가 나눠 가져야 되겠다.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사회적인 갈등이 지금 이런 데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이해라고 성경에 하나님은 무조건 부자 편이구나. 여러분 성경 가서 이거 읽어보시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 죄를 묻겠다고 이야기하신 거 저와 여러분을 기억을 하고 이번 기회에 정말 돈 많이 가진 우리 재벌들이라든지 좀 정신을 차리고 이게 원래대로 하면 트럼프처럼 어떻게 해야 돼? 법인세를 낮춰야 되는 거예요. 그 기업을 잘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미국인 그렇게 가능해요. 왜 그러냐? 법인세를 낮추면은 그러면 그 낮춰진 만큼 기업이 이 사회에 환원을 한단 말이에요. 돈을 돌려줘요. 일하는 사람에게 돌려주고 공익재단도 만들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잘 돌아가는데 우리나라 지금 문제가 뭐냐? 그 원칙은 맞는데 해서 법인세를 낮추면 그 돈이 누구에게 들어가냐? 대개가 오너에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이런 문제가 생기지 사회의 약자에게 이렇게 배분이 되지 않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같은 정부에서는 어떻게 법인세를 올려서 그래서 정부에서 돈을 모아서 이거를 나눠줘야 되겠다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경제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거꾸로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는 물이 이렇게 흘러갈 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방향으로 가야 경제가 살아나는데 그 반대로 이걸 뺏어다가 정부에서 강제로 나눠주려고 하는 이런 시스템을 취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다 보니까 나라가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물이 제대로 안 흘러가니까 어떻게 돼요? 경제가 안 흘러니까 지금처럼 일자리가 없고, 지금처럼 청년, 이 일자리 없어가고 청년들, 예, 실업 상태로 있는 게 지금처럼 된 데가 없잖아요. 가장 지금 심각한 경제적인 어려움에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봉착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하면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예, 하나님께 이제 회개하되, 우리나라의 이와 같은 그 구조적인 그런 문제, 특히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내놔야 돼요. 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놔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많이 배우고, 뭐, 있다는 사람들이 더 자기 자신을 낮춰야 되고, 이게 이루어져야, 그래, 하나님의 보편적인 이 가치가, 사람들 가운데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 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경제적인 이런 면에서 좀 이루어지면 좋겠다. 이거 놓으시고 이걸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걸 위해서 좀 기도하시고 이렇게 해서 국가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정말 가난하고 약한 자들이 배려받는 그런 사회가 될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같이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